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행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회심입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고 청산하는 회개가 있어야 행복의 문을 열고 행복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긍하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행복의 집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집에 들어가면 행복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행복의 잔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행복의 잔치에 참석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잔잔한 감동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상당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감격과 환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지나시고 다시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예배를 고대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행복의 잔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말고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할 때에 어르신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큰 절을 하면서 어르신을 공대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덤덤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의 감격과 환희에 정말 빠져들고 있느냐라고 한 질문을 던질 때에 솔직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대다수일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 우리의 시대에나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멍하고 덤덤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멍하고 덤덤한 사람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려면 옆을 쑤시면서 옆구리를 쑤시면서 일어나게 하는 충격요법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실 때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여인의 덤덤한 마음의 상태에 자극을 주시고 그 여인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둘러서 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아수르인들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 말하자면 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을 개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직선 코스로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둘러서 딴 길로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혼혈족이라고 생각하고 잡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를 아예 직행으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서 갈릴리로 갔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제1충격요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라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 더 하면 12시가 됩니다. 해가 쨍하고 내리쬐는 12시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기도에 포함시킬 정도로 여성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향도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이며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사마리아 율랑녀와 대화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2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떠올릴 수 있으며 당신은 우리에게 우물을 주신 우리의 선조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제3의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생수이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물리적인 물을 생각하면서도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4의 충격요법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깨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 가슴이 덜컹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 없습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지. 지금 네가 같이 자고 있는 그 남자 네 남편 아니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은 선지자네요. 내 과거를 다 아시니까.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충격요법, 다섯 번째 충격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배의 자세,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 자,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예배 대상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관에 있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생수, 영생의 생수, 남편, 예배, 메시아 일곱 번에 걸쳐서 일곱 번의 충격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덤덤한 마음,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잠, 그것을 깨우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계십니다만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의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또 예배의 태도를 정확하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려면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영적인 잠을 깨야 돼요. 영적인 잠을 깨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배가 잔치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23절과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 데는 예배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감성이 움직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를 말해요. 태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의 대상자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태도가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릴 때 감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감성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지성으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성을 동원하죠. 감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만드는 찬양, 그런 찬양을 드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탁월하신 분 앞에서 미지근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원리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탁월하실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역겨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귀한 어르신 앞에서 절을 할까 말까 하는 자세를 가지고 씁쓸한 마음, 찜찜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한번 절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어르신이 불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미지근한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역겨운 거예요. 예배에는 열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이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마음껏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손을 들 수도 있지만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데 있어요. 박수를 아무리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손을 아무리 흔들어 대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영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영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냉랭해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냉랭해집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한 10분 전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뜨거워지지만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들어온다든지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후에 들어오면 막 별로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제가 설교 끝내고 나서 함께 찬양을 할 때 1절 2절 부르면서 두 손 들고 합시다 그때 이제 비로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뜨거워지면 벌써 예배 끝나고 나가버리네. 예배 한 시간을 놓고 봤을 때 10분 정도도 뜨겁게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진리라고 하는 빛에다가 우리의 심령, 그 진리라는 빛을 우리 심령 속에 소개하실 때 그 우리의 심령에 불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열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냉랭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심령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예배는 뜨거운 예배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맞게 사마리아 오경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 속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뜯어고쳤죠. 진리의 말씀을 뜯어고쳐 놓고 나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니 벌써 이미 예배가 삐뚤어졌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입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존대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릅니다만은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입술로만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입술로도 부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부르는 내가 입으로 부르는 그 찬송에 화답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예배는 형식과 외식입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 무리 가운데서 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하나님 지금 찾고 계세요. 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을 아까 드릴 때도 마음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경청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칼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또 부흥사요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1740년대 미국의 대각성운동 Great Awakening의 주역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땅에 쓰러지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뒹굴기도 했어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뒹구느냐, 소동을 일으키느냐, 비명을 지르느냐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감성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 반응은 절대로 자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해가지고 그 말씀에 감동이 막 손뼉을 치고 싶고 손을 흔들고 싶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 할 때는 그것을 제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져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주시는 불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제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재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할 때 우리의 영이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성령을 통해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진리에 부딪히게 될 때 제일 먼저 놀라서 침묵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인물을 만나면요 만나는 순간 그 인물을 보는 순간에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은 어떠한 위대한 인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로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위엄차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놀라는 침묵이 있어요. 이 침묵을 하면서도 경탄하는 거예요. 경탄. 그러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경외.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까부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 친다고 까부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족한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분이시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시간에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통회의 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우리 배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을 때 그것을 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음식을 또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통회하고 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헐떡헐떡거리는 것처럼 오 주여, 이 시간에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험악하고 눈물이 많고 한숨이 많고 너무나 함정이 많아서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도무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갈급하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환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잔치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을 다 기울이십시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목으로만 하지 마시고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오.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잔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그린심산에서 드리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겁니까?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지금 바로 이때에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감성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알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거니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귀로 들리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빌립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데 또 어떻게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라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전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이 얼마나 되는 거냐. 너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아빠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주만큼 영원만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간으로 말하면 우주와 같은 사랑을 하신다. 시간으로 말하면 영원의 차원에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즐겨하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호소하게 만드시고 피를 흘리시고 피를 쏟으시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최고 최상의 지상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더 이상 위대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 더 이상 거룩할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더 이상 선하실 수 없이 선하신 하나님. 더 이상 아름다우실 수 없이 아름다우신 하나님. 더 이상 신실하실 수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더 이상 의로우실 수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더 이상 진실하실 수 없이 진실하신 하나님. 최고 최상의 존재이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가지고 만져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벌고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위를 얻고 하나님 떠나서 권력을 얻는 그 모든 것은 물을 담지 못할 구덩이와 같다. 웅덩이와 같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버는 돈과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밑빠진 독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5, 6년 전에 저쪽에 교육관을 지을 때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다고. 제가 그때 지금만큼 깨달았다면 제 인생이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돈을 벌어봤고 지위를 얻어봤고 살 만큼 살아봤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만나면서 놀랐던 것은 5, 6년 전에 그분이 아니었어요. 저하고 얘기하는데 막 한 시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데 제가 막 놀랐습니다. 불덩어리에 불덩어리. 선교에 불이 붙어서 무슬림권에 가서 양 한 마리가 3만 원 내지 5만 원 하는데 그 양 한 마리 돈이 없어가지고 팔려가는 소녀. 70대의 노인에게 팔려가는 소녀를 볼 때 옛날 같으면 지지리도 못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세상적으로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만족을 주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이 행복한 나의 마음을, 이 생명을, 이 생수를 남들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무슬림 꺼내 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가지고 만족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이 문제인데 나는 나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너희의 심령 속에서 펑펑 솟구치는 만족과 행복의 생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생수의 근원을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그 심령 속에 만족의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이 행복의 생수가 솟구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환희가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허가 없어요. 거기에는 허탈이 없어요. 거기에는 은근하지만은 참으로 깊은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목이 마르십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목이 타십니까? 예수님에게로 오시면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배 인격의 중심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거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시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생수 놀라운 영생의 생수가 솟구치도록 펑펑 솟구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좌절과 실망으로 속이 타는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과 행복과 의욕과 희망의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영혼에 불이 붙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에서 만족이 솟구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혼에서 행복이 솟구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진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흠뻑 젖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가 솟구칠 줄 믿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하나님을 깨닫고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다섯이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빨갛게 놓으셨어요. 자신의 어둠을 보게 하셨어요. 자신의 그 무뎌진 무감각한 영혼이 다 갈기갈기 찢어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한센병 같은 영혼을 보게 하셨어요.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쫓아가가지고 나에게 나의 과거를 다 말씀하신 그분을 봐라,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외칠 때는 벌써 이미 그 여인은 한센병 같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상태였어.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 생수가 밀려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면 그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알고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사람은 서울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투리 잘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 말투에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제가 감탄할 때마다 아따라고 한다네요. 아따. 아따 대단하다. 아따 크다. 이런데 저는 의식을 못했어요. 근데 집사람은 숫자를 셀 정도로 제가 아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따를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애를 쓰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따 대단히 덥다 이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것이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경상도 사투리는 와 할 때 아따 그래요. 아따. 아따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따 하나님 위대하시다.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와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곳에 계시다면 제가 큰 절을 열 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아따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밝게 날 수 있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행복의 분출이에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는 행복의 잔치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주연이다. 하나님은 목사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사 잊어버리지 않도록 뒤에서 살살 도와주는 프롬터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즐기면서 평가는 평가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만약에 드라마로 보신다면 주연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연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있는 프롬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평가자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았답니다. 반주자가 열성적으로 반주를 하는데요 반주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찬양대와 모든 교인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 찬양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너무 놀라서 자신을 안내하는 천사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좀 뭔가 좀 알려달라고.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왜 안 들리는지 알아? 들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야. 저들은 지금 뜨겁게 반주하고 있고 뜨겁게 찬양하고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어.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그 찬양과 반주와 기도 나 안 들어. 하나님 안 드셔. 안 들으셔. 그러나 지금 귀를 기울여봐. 귀를 기울여봐. 소리 들릴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귀를 기울이는데요 정적을 깨뜨리는 선명한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린아이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어린아이의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셨어요. 그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어린아이의 예배를 흡족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러나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머리로 바로 깨닫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열로 뜨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빛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영이 뜨겁게 움직여요. 우리는 진리의 빛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심령의 뜨거움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열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머리를 통해서 차분하게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가슴을 통해서 뜨겁게 열성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감성이 없는 진리는 죽은 정통이에요. 진리가 없는 감성은 열정은 과도한 열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진리도 있고 마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머리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예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율락녀를 예배자로 추수를 하셨어요. 그 율락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추수하셨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행복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또 이 진리 머리로 예배를 드리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행복이 솟구치고 이 행복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복의 샘물, 한편으로는 행복을 추수하시고 한편으로는 행복을 전달하시는 행복의 추수와 행복의 선물,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셔서 행복의 잔치를 매번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